예, 오늘은 회개 후에 이루어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하는 것은 처음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처음 사랑 받은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처음 사랑 받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얼마나 부모들이 기뻐하셨을지 아마 상상만 해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11절에서 21절까지 거기에는 탕자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한번 함께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멘. 막 계속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큰아들과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잔치도 벌어지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5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처음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버지가 모은 재산 안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함께 일을 했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단 말입니다. 이 재산이 형님한테 다 돌아갈까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게 부탁한 거죠. 아버지, 내 재산 있지요. 그 재산 주세요. 얼마? 둘이니까 반절 주세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떠났다. 참 재미있죠. 근데 이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사랑, 그걸 이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 후에 이루어지는 처음 사랑의 회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은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어머니께서 받은 사랑,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처음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리라. 그래서 그 마음이 홀딱 반했어요. 반했습니다. 정말로 반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기뻐한답니다. 야, 내 자녀가 하나가 세상에서 나에게 돌아왔구나 하고 모든 천군 천사가 잔치를 벌인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또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지는데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사시다가 이제 그때에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되어 충성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 또 하늘나라에서 천군천사와 함께 우리를 환영한답니다. 그 은혜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회개해야만이, 회개하는 사람만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뭘 회개하는지는,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회개 없이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돌이키겠다고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돌이켰을 때 받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며 회개를 회복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총,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해가지고 그걸로서는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그걸 선택해서 다시 알았어, 너가 적은 일에도 정말 나에게 충성했으니 하고 칭찬하는 그런. 그러나 누구나 회개한다는 것은 알지만 회개하지,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한번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걸로 해결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그거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왜? 내 체면이 있죠.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흐트러지기 위해서 그걸 감추기 때문에 말로 딱 내놓으면 마음속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면은 그때 용서하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용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 보았습니다. 두 아들이, 재산을 작은 아들이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해서 돌이켜서 돌아올 때에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이 나간 아들이 괘씸한 놈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은 괘씸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이미 다 용서하고 언제 돌아올까 하고 매일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자 어떻습니까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던 것은 어떤, 다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 용서가 있기에 우리는 회개가 가능한 것이고, 그러므로 회개 자체가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니까는 붙죠 내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 세상 일들을 회개라고 하는 건가? 그건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첫째는 영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회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까지 믿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외칠 때, 형제여 어찌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고 네가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선물로 너에게 주어서 인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인친다고 하는 얘기는 확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증까지 해 주시겠다고 예배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내가 지금까지 왜 믿지 못했더냐. 그 안에 들어가면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처소가 예비된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했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처소가 많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걸 지금까지 몰랐더냐 하는 것을 회개한 자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물리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을 더 사모했던 일들이에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없다고 약 21가지의 죄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19절, 20절, 21절까지 이 땅의 일들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건 물리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가 더욱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부속적으로 이 물리적인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왜?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사니까 저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 악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은 아 본인이 뉘우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로 막 피조물보다도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했던 것. 이건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그래서 이건 사형에 해당된다고 약 땅에 속한 거 21가지를 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지금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알되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 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품은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처음 사랑은 교회가 처음에 주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 자신의 생애를 희생하고 생명까지도 아끼 아니했던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에서 품에서 내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사랑을 느꼈지만은 살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때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세례받겠다고 하신 분들을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한 번은 춘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다녔더니 계곡에 아주 그때는 2월달인데 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운 곳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올라올 때 이 성도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저는 아주 물이 아주 흙탕물인 연못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었구나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 맑은 물이지만 춥지만은 춥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그뿐이니까요. 우리 여기 전도자님 계시면 전도자님 아버지가 한국에 계실 때 저희들 같이 일을 했습니다. 18명을 데리고 한강에 가서 얼음을 깼습니다. 얼음을 깨고 거기에서 18명을 얼음 위에서 그 물속에다가 담그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면서 한 사람씩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요? 그런데 춥지 아니하고요. 한 사람도 감기 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무좀에 걸렸네 무좀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웃기는 일 한 가지 있는데 좀 잘못 알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왔는데 내가 정신이 좀 이상했는데 작년에 세례를 받고 나서 정신이 말짱해졌습니다. 우리 다시 세례를 한 번 더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정말 내가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건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구원이 어떤 특별한 건 병이 낫고 하고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걸 내 마음속에 믿는 그 순간이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받게 되는 것, 그 사랑, 그 사랑이 처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함께 다른 연약한 성도, 부족한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것처럼 그같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그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알 문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사내들은 72명의 종교적인 회원이 그 회원입니다. 종교적인 걸 다스리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건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첫째로 하는 마음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교회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 삶의 첫째 삶으로 여기고 나오시는 것이, 이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왔다.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사탄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마음이 처음 사랑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처음 사랑을 쭉 지금 하시는데 왜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은요, 천하의 모든 것을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아담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천지 창조로 한 것 전부 창조한 것 너에게 맡기노라. 네가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지은 것이 그 물건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에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거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은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적인 것 회개해야 되고 영적인 것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 관계가 회복이 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결되지 않아 그것은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 그 장벽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속에 지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면 우리 사정이 상달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에크레시아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륨을 받아서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열두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다닐 때는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해서 너에게 평강을 주고 그 다음에 좀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던 그들이 어떻습니까? 평강을 받은 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예루살렘 떠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달, 감람산에 그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기도하게 되니까 그들은 하늘을 위해 열리고요.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그들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다른 걸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람처럼 나에게 충격이 있단 말입니다. 불같이 마음속에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요? 성령 충만된 거지요. 이제는 무서워 다락방에 숨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오순절 날에 모인 그 많은 열다섯 나라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고 외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외치니까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뜨거움이 전달되어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소 5장 18절에 술 취하는 것 같이 술 취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술을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면 술 마셔본 적 있어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한 잔도 안 마셔본 모양이야. 저는 고등학교 때 마셔봤습니다. 예, 고등학교 졸업식 날 선생이랑 같이 이어서 먹어봤습니다.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뭐 굉장히 마셨어요. 그런데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와 빙글빙글 노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성령 충만되면 바로 그 마음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같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어도. 그 놀라운 역사는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있을 때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와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니까 꼭 술 취한 것처럼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되면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영적 활동이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활동이 어떤 것입니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뭡니까?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마음속에 했습니다. 세례받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나니까 점차 그 마음이 없어져. 아니 세상이 더 중요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말씀해 준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회개하면 되거든요. 내 마음의 죄로 가득 차면 성령의 내 안에 계신 분이 역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죄를 다 버리고 나서 성령이 홀로 계시게 되면은 내 마음의 전체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 탕자의 그 비유를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투상방탕에 다 소비했는데 이제 돼지 주엄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힘들죠. 왜 누가 안 주니까요. 흉년이 왜 설상가상이라고 그때 말하나요? 설상가상. 아니 흉년이 왜 들어요? 왜 가져가서 허랑방탕에 들었으면 흉년 안 들어야죠. 근데 흉년 들어서 자신을 팔기는 되었단 말입니다. 회개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회개하게 도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옛날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요?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저기 관역에 있는데 화를 탁 쏘니까는 관역에 맞지 않고 획 딴 데로 갔단 말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게 하말티아라고 해서 죄란 말입니다. 죄인데 우리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갔으면 잘못 간 데서 아 바르게 가면 되지가 아니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낀 반지를 주고 송아지를 잡고 합니다. 형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죽도록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데 저놈은 자기 재산 갖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는데 왜 아버지가 저에게 나에게는 안 주고 제 동생한테 반지를 빼줍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은 그걸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는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회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 미국에도 세속적인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00여 명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습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하게 되고 자기들이 엄청난 모든 것이 쌓여지니까 이제는 자기 뜻대로 된단 말.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 마음의 즐거운 거, 내 육신의 즐거운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로마서 1장 24절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현대교회는 세속적 영향에 속속되어 초대교회의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인 섬김을 상실하고 물질, 물량주의로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각하는 건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물질이 있으면 세상 다 모든 건 다 잘 되거든. 그럼 물질이 없으면 안 되니까는 의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보다 물질 중심으로 자꾸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돌아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복되어서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갖고 생활했습니다. 어떤 확신요? 사도행전 2장 12절, 4장 12절에 보세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많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받은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떻습니까요?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5,000명이 10,000명. 세상으로 이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많은 인원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만히 놔두면 그건 썩거든요. 그렇잖아요. 서로 이제 시기 질투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아마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의 정치를 통해서 거기에 한 발을 쳐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려고 하니까는 다 떠나버려. 예베스로 도망가지요. 빌립보로 도망가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 확장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니까 1장 4절에서 8절까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했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성령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정.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정한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게 되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건 첫째로 내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루에 얼만큼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하루에 성경 잠언서 또 다른 성경 구절 두 장씩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얼마씩 읽습니까? 저는 매일 조금씩 읽는 것이 잠언서 한 장, 시편 다섯 편 이렇게 매일 다른 건 못해도 그건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간에는 사도행전 그밖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거나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 머리가요 이제 80입니다. 오늘 암기하면 내일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잊어버리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니까 잊어버리는 것 조금씩 만큼씩 생각이 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어진 경험을 주위에서 수용하고 그 수용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이해한 그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마침내 판단된 그것을 따라서 책임적인 행동을 할 때 비로소 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어진 경험입니다. 주어진 경험을 우리가 수용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수용한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것을 판단해야 돼요. 이해해가지고는 그냥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고 판단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좋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하면 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단한 것을 따라서 책임적인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과 내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웹페이지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또 여러분이 힘 있으면 힘까지 합쳐서 사랑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면 딴 것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뭐 조금 더 알려고 하면 누가복음 10장 27절 조금 더 알기를 원하면 마가복음 12장 30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하지만은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항상 요청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란 말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계명이란 말입니다. 더 들어가서 구약으로 들어가면은 십계명이 계명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만 우리 순종하게 되면 전부 관계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간 예수를 증거해 주신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니까요. 우리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또 신이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첫째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알았어요. 아, 회개해서 뭘?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잘못된 것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처음 사랑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란 일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데서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은 도장을 땅 찍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해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회개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참 아름다우라.